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받으세요. 이렇게 홀치케스로 찍은 거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낱개로 또 한 장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Addiction and Grace라고 제랄드 메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건데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탁월하게 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도 어렵게 보는 책인데 원래 이게 IVP에서 번역을 해서 나왔었는데 좋은 책들은 사람들이 안 읽잖아요. 그래갖고 절판이 됐어요. 이제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영어로 된 거 자꾸 읽으세요. Addiction and Grace. 뭐 그도 저도 아니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냥.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또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고 마땅히 경외의 대상이며 또 최고의 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이루시는 일은 모두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부르고 계신데 왜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도 보탤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생 동안 착하게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어도 지옥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의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그 행위로 보태려고 하는 게 죄라면 그것도 극악한 죄라고 하는데 그게 죄라면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왜 그럼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귀신론을 좀 가지고 다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렇게 착 눈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복음이 그냥 묻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다른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 전 테이프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죠. 피조물은 그 복이 없으면 절대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원래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이라고도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지어진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아니냐 하고 반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머릿속에 두세요.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자유로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불러주세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격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격과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인간이 덜컥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소니사에서 디지털 강아지가 나온 거 아십니까? 로봇 개. 그 개는 정말 사람이 들어오면은 프로그램 된 대로 사람에게 반갑게 짖어주고, 주인이 오면 주인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 재워주기도 하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태엽을 감아서 밥 줘야 되고, 모든 것은 살아있는 강아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다마고치라는 게 한참 유행이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디지털 애완동물 그래갖고 밥 주고 또 뭐 똥 싸면 치워주고 막 그런 거 있었다고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금방 실증을 낸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로봇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런 친구,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타락을 하자 피조물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단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깊은 구렁을 건너갈 다리가 필요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랜드 캐년보다 더 넓은 구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거기를 건너갈 다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떨어졌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스스로 그 다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지식체계 그리고 선행체계라고 그랬죠. 지식체계는 뭐라고 그랬죠? 물질문명, 과학, 이데올로기, 이념, 교육 이런 거요. 선행체계는 뭡니까? 종교, 구제나 뭐 선행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그 다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선행도 악이란 말인가? 선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선행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면 그건 악이고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남 도와주고, 죽을 때까지 선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기도 죽어라고 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히 구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 의무라고 해도 좋죠?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의라고 그랬잖아요. 의의가 뭐라고요? 어떤 관계에서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 그것을 우리가 의의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가 최소한으로 기록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동기와 선택에 있어서 항상 완전하고 무결한 선과 아름다움과 참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무결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오래 살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영생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흉내는 냈지만 율법을 지켜낼 수는 없었어요. 그죠? 로마서 9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죠? 의의 법.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의가 최소한으로 나타난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의 법 하면 율법이에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는 갔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체계를 따라서 노력을 했는데 사다리가 터무니없이 짧았어요. 게다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니네는 다 못 지킨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요? 율법의 요구는 항상 이렇게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건너가야 되는데 열심히 2m짜리 사다리 딱 만들어갖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 안 되겠네. 이게 유대인들이 한 율법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었다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음속까지 후벼 파십니다. 음흉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러고 형제 보고 이 밥통아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게다가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너의 이웃을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인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에요. 얼굴에 밥풀이 묻어있는데 거울을 안 보면 모르죠. 거울을 딱 보여주면 어이구 밥풀이 묻었구나 하고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탐심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는데 이게 죄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아 그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무식하게 거울을 보라고 준 걸 갖다가 거울로 막 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거울로 줬는데 그걸로 자기를 막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으로만 판단하기에는 흠이 요만큼도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난 다음에 그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겉으로 완전하게 지켜낸다고 해서 그런 겉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인간은 속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세히 설명된 게 로마서 7장이죠. 죄, 육신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사륵스 그러죠. 오히려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더 많은 죄를 짓더라라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고 줬더니 그 계명이 죄인들에게 딱 가자마자 오히려 그게 이 사람들을 더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길 옆에 담에다가 구멍을 하나 뻥 뚫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여다보나 안 들여다보나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거의 안 들여다보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더니 다 들여다보더라고 지나가다가. 그겁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인간은 갑자기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오늘은 저녁을 먹고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있는데 밥 먹는데 와이프가 밥 먹고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나 바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그 의 말고 그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안 되는 줄 아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율법도 의란 말이에요. 의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율법 외에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다른 의가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또 다른 의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의의 요구인 율법을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한 순종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 정도가 아니라 한강 철교를 그랜드캐니언에다 착 놔주신 거예요. 막 굴러가도 돼요, 거기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봐야 2m도 안 되는 사다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한강 철교를 딱 놔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또 다른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1500년 동안 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1500년 동안 적이 칼을 들고 쫓아와도 안식일날 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나쁘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요.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는 의라는 그 율법을 쫓았는데 우리는 꽝이라고 그러고 그를 쫓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리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들은 죽도록 율법을 지켜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고 매일매일 선행을 행했고 매주 안 빠지고 교회 갔고 헌금 꼬박꼬박 냈고 때로는 뭐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 기도도 했고 선교도 매년 꼬박꼬박 갔고 그러는 동안 20년 동안 내 친구는 맨날 술 퍼먹고 골프만 치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시더니 너는 가짜야. 그리고 걔 맨날 술 퍼먹고 놀았던 애 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화나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기 의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신단 말이에요. 32절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우리 로마서 9장 32절에 보시면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 반석이 나오죠. 은혜와 믿음, 그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위를 보태려는 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 공짜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극악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시겠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의가 뭔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최초의 시도가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어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왜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 하면은 이를 가는지 아십니까? 왜 참선하자, 금욕하자, 뭐 수행하자, 명상하자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야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의의를 거저 선물해 주신다. 너희의 구원은 거저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줄 아세요?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교만은 공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이해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가 나오죠. 잔치에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데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종들을 막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왕이 군사를 보내서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 아무나 막 데리고 와라 그래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데리고 왔는데 왕이 싹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보더니 내쫓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예복을 다 준비를 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복은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걸 안 입고 온 사람은 뭐예요?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하는 사람이 주는 그 예복을 반드시 입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예요. 공짜. 아무리 자기가 앙드레김한테 가서 수백만 원 들여갖고 옷을 해입고 가도 걔는 쫓겨나요. 주인이 준 예복만 입고 와야 돼요. 그 잔치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 사랑 다 좋지만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떤 의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절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 인간들은 안 된다라는 게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요. 알메니안주의나 캐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종교 행위라든지 선행을 보태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도 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고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땅에 딱 심어줬더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들이 안 맞아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게 왜 그토록 나쁜 것인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어떤 지식이 없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 의를 이루려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건 불순종이고 그건 자기 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힘쓴 것 자체가 자기 의지,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치 아니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 오히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 있으세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두루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하루에 12번도 봐요. 어떨 때 열심히 내요. 바다와 산을 두루 헤매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교인을 하나 얻으면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엉뚱한 열심을 전해줘가지고 걔네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도다.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해서 한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열심히 해서 나온 열매가 교회를 핍박한 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폭을 하는 열심을 우리가 보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멀몬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열심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단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하도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게 버릇이 돼갖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어떡해요? 열어놓고 믿어야지. 열심히 보셔야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열심. 그래서 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꼭 깨져요. 왜 그래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스탑해야 돼요. 자기도 지옥 가고 공동체도 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지식이 뭔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 복음의 고리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의인 줄 알고 힘써 지켰는데 그게 의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따른 많은 세부 수칙만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까지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가 그토록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면서 희생제사를 함께 주셨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같은 거 나오죠? 저주받은 염소. 염소에다가 죄를 다 전가시키고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되져라 그러고. 그럼 걔가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가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런 희생제사를 함께 주시냐 말이에요. 왜 번제나 희생제사 이런 것을 왜 함께 주셨어요? 니는 이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킨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참 무지한 거예요. 참 무지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빼고 어떤 것에도 집착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중독, 집착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 사륵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한 장짜리 이렇게 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호감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는 혐오 중독이라고 있죠? 어떤 것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지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알코올, 마약, 도박, 감자칩, 권력, 경쟁, 껌, 낚시, 남 도와주기, 독서, 돈, 머리카락 꼬기, 선행, 기도, 먹기, 멋진 사람 되기, 복수, 비교, 사랑받기, 섹스, 손톱 깨물기, 스포츠, 자식, 부모, 여드름 짜기, 영화, 비디오, 자기 이미지, 지위, 질투, 착한 사람 되기, 험담, 흡연,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호감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감 중독. 중독과 집착은 죄라고 그랬어요. 한번 잘 보세요. 호감 중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베개나 이불이 없으면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 꼭 베개 갖고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지금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전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것에 중독될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호감 중독뿐만이 아니라 혐오 중독이라는 것에도 빠져 있어요. 고양이, 비만,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압박공포증, 대중공포증, 밀폐공간, 뱀, 의사, 비행기, 성별, 문화, 인종, 히틀러 같은 사람, 혐오 중독자예요. 인종을 구별해서 혐오하는 것. 이런 것을 혐오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혐오 중독이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극도의 자기 방어에서 나온 중독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냐면 자기를 스스로 지금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데에서 나온 집착이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대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자기가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어떤 데에 집착하고 중독하고 있는지 오늘 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할 열심과 욕구가 우상에게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거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안전과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타락한 인간이 처음부터 한 거잖아요. 가인이 뭐 했어요? 성 쌓고 철기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런 열심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런 열심.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와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인간 영혼의 정상적인 생리입니다. Normal physiology라고 그러죠. 그것을 정상적인 생리.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끔 주어진 그 열정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이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헨리 나온의 책을 보면은 에이즈 환자들도요, 그 병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보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변형되고 변질되어서 그런 악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네? 제랄드 메이 박사, Addiction and Grace라는 이 책을 보면은 그는 죄, 중독, 집착, 습관은 하나님께서 원래 심어놓으신 자유로운 열정을 어뷰즈하게 하는, 잘못 사용하게 하는 독립적이고 아주 이상한 자기 방어의 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착과 중독은 아주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은 개인이나 사회에 커다란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나 단체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다고요.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냐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 선하고 좋게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죽자 사자 기도하는 것. 이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선한 행위에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종교 행위와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선 이런 인간들의 죄성을 자극해주면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특별 새벽기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교회 옮길 것 같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더 늘어나게 돼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얻는다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의식으로는 자꾸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귀찮게 날 만드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자기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을 복용한다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중독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런 육체의 쾌락보다 자기의에서 더 많은 안전과 행복과 쾌락을 느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교회 생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한 여러 행위들에서 사람들은 안전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 행위에서도 만족도 얻고 돈과 명예도 얻고 일석이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곳에서도 행복을 찾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개역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맘몬이에요. 맘몬.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집착과 중독하여 거기서도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에 빠져있고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흉내를 낼 뿐이에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셀프 이미지가 하향 조정되어서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고 딴 사람이 구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데도 스스로 자격지심에 대인 기피증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처럼 인간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괜히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보이는 어떤 것들에서 더 안전과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들에서 집착하고 거기에서 안전과 행복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보게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집착과 중독을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 그게 어느 분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차츰차츰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가시고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은 주일날도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멜이 계속 배반하고 딴 데 눈 돌리고 하는데 끝까지 사랑해주는 거.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게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면 고멜은 당장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Unconditional love.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과 조건을 게을치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1차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자유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을 배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크심과 어미하심과 사랑하심과 기쁘심 앞에서 항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은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폭포수 같은 감동이 내게 없어도 그냥 삭막해요. 교회에 앉아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 그것이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도저히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현철이가 막 미워 죽겠어요. 자꾸 찬양합시다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랑을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뻥뻥 넘어뜨려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워요. 막 오르간 반주 해갖고 울려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요. 그것이 자유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체험 속에서 분명히 어떠한 감정의 움직임을 겪죠. 느낍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현상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에 중독이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계속 체험했던 일들이 안 나타나기 시작하면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불안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평생 한 번도 자기 삶에 안 일어나도 그래도 나는 그 객관적인 십자가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천국이 떠오르고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확하게 사이다가 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중독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길 원하시지 중독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8절 보세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의 주의 말이다. 왜 하나님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런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될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절망 속에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날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또 희열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줘 가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자유로운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늦췄다가 들어주시기도 했다가 아예 그냥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병마에도 던지시고 전쟁에도 던지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자지 이 땅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심보도 고약하시지.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만나준다 그래요? 예, 그거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고 찾으라. 때로는 네가 찾아도 내가 안 나타날 때 있더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그러다가 아, 진짜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딱 알게 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운다고 무조건 가서 젖주고 무조건 얼굴 보여주고 이거는 아기를 부모에게 중독시키고 집착시키는 거라고요. 철이 들면서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은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안 해줘도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도 그래도 진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기가 부모에게 갖는 것은 집착이고 중독이라고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뻥뻥 기도 응답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짜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웬 권사들 떼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장사도 잘되고 우리가 기도해주면 병도 낫고 이 사람들은 100% 다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은사 주시지도 않아요. 자유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닐지라도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미워했다가 좋아해줬다가 하는 것은 집착이지 그리고 중독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이며 구속이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얼마나 와이프를 사랑하면 저렇게 미행까지 하면서 그거는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중독인지 잘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자기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딱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자식과 배우자에게 자기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딱 걸어버리면 그 상대방이 자기를 실망시킬 때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기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금슬이 좋은 것 같았는데 뭐 말다툼하다가 죽여버리고 그런 부부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었던 거지 서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극도의 이기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존재와 안전을 걸어놓은 배우자나 자식이 그걸 흔들어버리는 것을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흔들어버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왜 분노하죠? 자식은 부모의 자기 존재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픈 그런 존재의 안전과 행복감이 있었다고요. 근데 자식이 그것을 흔들어버려요. 자식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선 그 집착과 중독을 놔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악해요.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퍼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가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란 뜻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이 사랑을 하면서 살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새 몸을 입고 이러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은 정신병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냥 정신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가 백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는가 중독되어 있는가 그거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끊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공했죠. 합격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집착되어 있고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내놔라 할 때 내놓으실 수 있는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 자리까지 갈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갈 거예요. 혹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모리아산에서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의 아내의, 여러분의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을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분명히 데려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걸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야 참 쟨 어떻게 치질이도 복도 없다. 어떻게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문제투성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잘 만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 걱정이나 하세요. 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간단하죠. 그걸 끊어보면 알아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알코올 끊어버리면 상실감, 황폐감, 실종감, 불안, 안절부절, 무기력감 이런 거 느껴요. 이걸 금단 증상이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추와 마늘과 고기에 그것에 중독되어 있던 그들이 그거 끊느라고 얼마나 금단 증상을 호소했습니까? 다시 가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끊어내시는 거예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수 있으면 부추와 마늘 주셔도 되잖아요. 왜 그거 안 주시냔 말이에요. 중독된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하는 중독, 집착의 대상을 예배당에 와서 그거 달라고 난리들 피냐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코올을 끊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알코올 중독자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중독자가 아닌 사람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필요 없을 땐 안 마실 수 있어요. 중독된 사람은 하루도 못 참아요. 하루도 못 참아요. 제가 잘 알아요. 하루도 못 참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그냥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개혁주의의 거두라고 하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주 가끔이지만 설교를 끝나면 사모님께서 이렇게 오뎅을 삶아가지고 정종을 한 병 다 이렇게 조그만 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갖고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도 하고 자식들은 이제 다 공부하러 갔으니까. 무슨 이렇게 한잔 하신대요. 많이 못 마시니까. 그럼 그날은 뭐 잠도 잘 오고 또 혈압도 낮고 그래서 그렇게 한잔 마시면은 굉장히 피로가 풀리고 좋대요. 그 왜 나빠요? 괜찮아요, 그거는요. 네. 여러분, 때로 정말 남편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 왼수가 다음날 나가더니 옳다 잘 됐다 그래갖고 또 이만큼 돌아가고 운전하고 그러면 평생 주지 마세요. 그 인간은 먹을 자격 없어요.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지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마약도 의약품으로 잘 쓰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극한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꼭 필요한 약이에요. 거기에 중독되고 집착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선행이 왜 나빠요? 남 도와주는 게 왜 나빠요? 착한 일 하는 게 왜 나쁩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게 죄다 그러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겠네. 네, 법이 없이 살다가 지옥 가요. 그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못되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못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겉모습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꽝이지만 참 인격이 좋아서 나 그 교회 다녀.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건요. 인격 좋은 목사님 보면 그거 자기가 따라가서 배워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지식, 명예, 직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게 없을 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중독된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시켰더니 뒤에서 막 이간질 시켜놓고 나간다. 그 사람은 그 교회 일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일 안 하면 어때요? 편하죠. 근데 왜 그걸 갖고 화를 내고 뒤에서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나가냐고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게 된 사람은 다른 것이 자기에게서 끊어져 나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재산이 없어져도 취미 생활을 못하게 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평안을 주노라 그래요.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뻔히 알고 계셨고 그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의 안에는 평안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이 집착과 중독을 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많은 크리스찬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자들을 치료하면서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중독에서 놓여지게 되더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셔서 그 집착하고 중독하고 있는 대상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시거나 실망을 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받게 만드시거나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셔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나갔을 때 저희 그 담당 PD가 술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미국에 살다 갔거든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탤런트 오연수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여의도에서 쬐끄만 카페 테이블 두 개 놓고 카페 하고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시작해요. 맥주 한 10병.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카페를 다 돌아다니면서 매일 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술 때문에 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술하러 왔어요. 몇 년을 이제 미국에. 근데 자르지는 않았는데 몇 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 100m 전방에서 누가 이렇게 정종을 들고 호하고 불면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 제 친구 그 한동준하고 우리 후배 윤종신이하고 이렇게 와갖고 한번 같이 만났거든요. 걔네들이 술 먹는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셔요. 아니 어떻게 술을 다 안 마시세요? 그랬더니 아, 이 수술 또 하게 생각하면 이제 질려서 못 먹겠대요. 얘가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집착과 중독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항복하고 끊으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는 게 기도지.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잖아요. 그건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엉뚱한 거 구하니까 안 들어주죠. 사탄이 들어주죠,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와갖고 기독교는 그런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집착과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우리는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열정이, 에너지가 전부 그곳에 빠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건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그냥 붙들고 늘어지니까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집착과 중독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실망과 배반을 느끼실 날도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을 배우세요. 그래서 집착과 중독이 아닌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야 피차 힘든 일 없어요. 안 그러고 계속 거기에다가 자기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끊어내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자유롭게 사랑해 주십시오. 집착과 중독으로 시작된 사랑은 끊임없는 분노와 분쟁만 낳을 뿐이에요. 맨날 싸워요, 맨날.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배워서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자유로운 사랑에서 시작하신 거라요. 그 자유로운 사랑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자유로운 사랑을 배운 자가 그 사랑을 배워서 상대방을 사랑해주면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시면 그 자유로운 사랑을 배워서 이 사람에서 집착과 중독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그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해주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의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배우면은 바로바로 적용하세요. 바로바로. 진짜 사랑을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퍼부으시는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을 배워서 내가 사랑을 퍼부어주면 그가 또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또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셨던 것,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던 것,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나온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존재의 행복과 안전을 걸었던 것이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한 중독과 집착에서 나오는 자기의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여자아이 있었는데, 청년부예요. 그 여자애는 청년부 성경 공부도 안 들어와요.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1년에 뭐 몇 차례 가는지 몰라요. 근데 걔는 다른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모여가지고 말이죠. 어른들도 걔를 존경해요. 저는 그때 봤어요. 쟤는 뭔가에 지금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거지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선교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 못해요. LA에도 유명한 그 부자 하나 있죠. 돈 왕창왕창 들여가고 선교비 내고. 근데 그 사람 비즈니스 하는 거 보면요, 여러 사람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수 틀리면 다 데리고 나와서 딴 교회 또 차리고 계속.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교라면 그 사람 행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건 뭔가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못하게 하면은 그 사람 부들부들 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라도 나의 죄를 상쇄하고 싶거든요.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사기치고 남 밟고 했던 거, 그런 거라도 하면서 상쇄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 생각할 거 없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위로 하는 것이 없냐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 안 해도 돼요. 일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 일은 달라요. 다툼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거기서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기에서 자랑이 나와요? 자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어요? 왜 교회 당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치를 떨죠? 들어가면 쌈박질 하니까요.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달라. 거기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만 양보하지 않으면 돼요. 뭘 하면 어때요? 그래,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럼 되는 거지. 복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런 거는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맨 이상한 걸로 쌈박질들 한다니까요, 예배당에서. 아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아세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아세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다가 지옥 가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의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살펴보고자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고 정확한 가르침에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열심만 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과 차별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100%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걸로 자기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차별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됨됨이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짜예요. 그리고 활동에 의존해서 열심히 끈질기게 일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되면 금방 초라함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도 느껴요.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과 행복이 아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남과 경쟁을 해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쟤네와 다릅니다. 누구예요 이게? 독사의 자식.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건 참으로 가증한 일이죠. 여러분, 태양 앞에서 60와트 전구, 100와트 전구가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그거예요. 저 40와트짜리 저거 빨리 회개해야 돼. 저 30와트짜리는 저거 언제 저거 철드나? 뭐 이런다니까요. 그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과민하게 됩니다. 자기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못 견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 지적을 하면 굉장히 분노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것을 인정 못 받으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면 저 맨손 매일 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주야,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너 진짜 죄인이다 그러면 도끼 들고 쫓아가죠. 그거 거짓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인정 못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5절 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 나 좀 봐요. 나 좀 봐주세요. 이거.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미숙함이나 결함을 죽어도 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함이 드러나도 다소 뻔뻔스럽다 싶을 정도로 담담해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사람들이 철없다고 그래도 그냥 계속 철없어요. 꾸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을 또 다 먹었군요. 조금 너절하고 지저분한 면이 드러나도 조바심 내지 않아요. 그냥 그게 나야. 이렇게 뻔뻔스러워 한다고. 왜냐면 자기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너절함이 좀 드러나도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절대 그거 감추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요. 그거 감추려고 남 욕하거나 남 폄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지식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이름이 바꿔지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져요. 근데 지식에 대한 욕구는 하나도 없고 뭐 맨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던 마르다보다 얌체처럼 언니는 일하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턱받치고 앉아있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게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는데, 우리가 행위를 지금 보태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열심히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되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있다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하고 신봉하는 자들은 위험한 거예요. 어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개척한 그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다 총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구원에다가 믿음과 행위를 보탠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성찬해야 된다. 바울이 저주한다. 너희들은 구원 받은 자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다 그 얘기잖아요. 다 읽을 수 없어요.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갔네. 지난주에 다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밤새 할 뻔했어요. 베드로가 율법에 묶여 있었던 것을 바울이 크게 나무라요.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시면은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확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그냥 막 나무래요. 사도가 사도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자기 의는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그저께인가요?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나는 느껴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하신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과 염소의 심판 때 그러잖아요.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양들은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원리 안에 들어가시지 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뻔뻔스럽게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의 불길 속으로 마귀와 함께 들어가 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자 사다 일했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일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루터는 정말 열심히 의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린 성자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하도 수도원에서 너무 고해성사를, 하나님 오늘은 밥풀을 두 개를 흘렸어요. 근데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하나만 집어먹었어요. 이런 것까지. 나중에 수도원장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벌컥 문을 열고 그랬대요. 너 진짜 고해성사할 일 생길 때까지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욕을 해서 보냈대요. 왜냐면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라도 용서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 아니었구나. 그 의의가 아니었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의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공짜로 거저로 주어지는 그 의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근데 뭘 더하신다는 거예요? 뭘 못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위클리프 선교회의 존 패친이라는 선교사가 뉴 헤브리디스 섬에 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 원주민들의 말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번역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사슴 사냥을 원주민들하고 갔다가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슴을 메고 자기네 집으로 와갖고 사슴을 턱 놓더니 의자에 턱 주저앉더래요. 그러더니 아휴, 오늘 그냥 여기서 쭉 뻗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존 패튼이 적었어요, 그걸. 아, 믿음을 이 단어로 표현해야 되겠다. 쭉 뻗고 쉬어라. 믿음은 쭉 뻗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패튼이 번역을 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쭉 뻗고 편히 쉬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맞아요. 성경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 좋아요. 우리도 다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셔야 돼요. 왜 자유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불편해해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보탤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무작정 쭉 뻗고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럼 왜 10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 놓았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